책으로 만나는 세상.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2부를 열어준 곡은 754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김광석의 일어나였습니다. 요즘 다들 힘든 시기예요. 코로나19의 우울함을 떨치고 일어나고 싶어요. 우리 모두요. 힘든 하루하루 모두 파이팅하고 이겨냅시다. 여러분 함께 이겨내요 하셨네요. 아 정말 이겨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택시를 잠깐 탔는데 기사님이 아 우리 힘내자고요. 로 시작하시면서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다가 중간에 또 이제 속상한 마음을 막 털어놓으시다가 제가 내리기 직전에 그래도 하시면서 이제 다시 힘내자, 일어나자 이런 메시지로 대화를 마무리하셨던 게 이 사연 읽다 보니까 떠오르네요. 정말 아 복잡하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 생각해보면 항상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마 이 위기들 다 지나고 나면 또 자양분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사연 감사합니다. 북카페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신 사연들 전해드립니다. 구정연님, 한 달째 두 아들과 전쟁 중이라 무척 힘듭니다. 만약 지금 소원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1. 두 아들을 얌전한 딸로 바꿔서 2. 딸들과 목욕탕 가기 3. 딸들과 미용실 가기입니다. 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결국 이 세 가지 소원 곧 요약하자면 아, 두 아들들아 말 좀 들어라 요거 같은데요. 목욕탕과 미용실 이렇게 소소한 어떤 것들이 있긴 하지만 핵심은 1번이 아닐까. 두 아들을 그쵸 얌전한 딸은 이제 어떤 상징적인 거 아닐까요? 아들들아 너무 좋은데 내 말 좀 좀 들어다오 지금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유창은님 어제 잡지를 읽다가 아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글을 봤어요. 정신과 의사였던 86세 아버지가 내일 모레 60이 되는 아들에게 쓴 글인데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고은님은 최근 들어 부모님께 편지 써보신 적 있나요? 하셨습니다. 아, 없어요. 어떡하죠? 최근이 다 뭡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쵸? 봉투에다가 이제 하트 그려서 드린 게 가장 최근인 것 같긴 한데 그조차 좀 몇 달 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글 읽으시고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하, 제가 참 이 라디오 이후에 부모님 만나면 할 게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빠에게 뽀뽀하기도 제가 한번 다음에 아빠를 뵙게 되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편지 쓰기. 예. 편지 써서 가지고 갈게요. 잘 해볼게요. 0809번 계약이 이렇게 늦춰진 적은 처음이라 아이들 맞을 준비를 더 찬찬히 해봅니다. 눈높이에 맞는 수업 방법도 연구 중이에요. BTS의 봄날 신청해도 될까요? 봄날에 아직 입학식을 하지 못한 우리 1학년 1반 꼬맹이들 30명이랑 같이 듣고 싶어요. 경북중학교 도덕쌤이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신청해도 되죠.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자랑하고 싶은 거, 뭐 걱정 나누고 싶은 거 다 좋습니다. 함께 보내주세요. 이렇게 정말 좋은 지금 아이들 맞을 준비를 찬찬히 하신다는 그 선생님 마음, 이거 아이들이 알까요? 알 것 같아요. 아마 계약을 해서 입학을 해서 들어오면 이 1학년 1반 꼬맹이들 30명 이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낌으로 벌써 확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2부 퀴즈 드릴게요. 남과 북은 교통 용어도 다릅니다. 북한에선 고가도로를 구름다리, 차선 변경은 자리 바꿈, 주차장은 차마당이라고 한답니다. 제돌이길은 유턴 구간을 가리키고요. 삭윔길은 교차로를 가리키는데요. 그럼 걷는길은 무엇일까요? 걷는길. 1번 횡단보도, 2번 일방통행. 윤고은의 EBS 북카페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샵 104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고요. EBS 반디는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이나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모두 이리로 보내주세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경북중 도덕쌤의 신청곡 방탄소년단의 봄날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는 시간 에세이 36.5 1부에 이어서 김주성의 한국이 낯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를 계속 읽어드립니다. 명작 다시 읽기에서 낭독했던 조지 오웰의 1984년 기억나시죠? 빅 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이 문장에서 북한 사회를 떠올린 건 단지 김주성 씨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북한에도 CCTV가 있나요? 언젠가 받은 질문에 나는 단마디 명창으로 이렇게 답변했다. 당연하죠. 인간 CCTV가 사방팔방에 득실거립니다. 북한은 주로 1대3 관리체계로 형성되어 있다. 즉 주민 한 명을 세 명이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뜻이다. 세 명은 노동당, 보안요원,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를 의미한다. 주민들의 활동 영역과 생활 영역은 주거지와 근무지로 나뉘는데 이 두 곳의 담당제로 3권 기관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주민등록, 거주이전, 이직 등의 모든 업무는 일반 관공서가 아니라 보안기관이 총괄한다. 그 외에 국가보위부는 주민들의 사상 동향과 집회 및 결사의 요소를 은밀하게 감시한다. 한편 유일 집권당인 노동당은 사상 고향과 조직 결속을 위해 부단히 선전선동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빈틈없는 사회구조를 통해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절대 다수는 인권과 자유의 개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남한의 일상 곳곳에는 자유와 인권이 깃들어 있었다. 무얼 사든, 어디를 가든, 무슨 말을 하든 자유였다. 처음으로 자가용을 구입해 시원하게 뻗어나간 자유로를 달리면서 가슴 뿌듯했던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말 그대로 자유를 온몸으로 실감하면서 자유로를 달린 셈이다. 비록 속도 위반으로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때로는 자유의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는 법이니까. 자유란 체험해본 사람만이 그 진가를 안다. 하지만 자유의 기준을 쉽게 정할 수는 없다. 각자의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이 자유의 기준일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자유의 기준은 극히 소박하다. 보고 싶은 책을 보고, 쓰고 싶은 글을 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곽진원의 자유롭게 였습니다. 저자에게 한국이 낯설게 느껴지는 때,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빼놓을 수 없겠죠. 처음 보는 신기한 음식들에다 북한에도 치킨이 있나요? 북한 달기랑 남한 달기랑 어느 쪽이 더 맛있어요? 이런 난감한 질문까지 진땀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에서 음식이란 그저 식량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저자에게 음식에도 인문학이 들어있음을 가르쳐준 책은 댄 주레프스키의 음식의 언어였습니다. 음식에도 언어가 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 고깃집에 갔을 때의 일이다. 메뉴판을 보고 놀랐다. 분명 돼지고기 아니면 소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갈매기살, 부채살, 등심, 삼겹살 등 이상한 이름만 나열되어 있었던 것이다. 식당 직원이 뭘 주문할 거냐고 독촉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었다. 음식의 언어를 모르니 통할 리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메뉴판에서 유일하게 알 수 있었던 단어는 갈비였다. 한국에서 음식 문화를 접하면서 상당히 많은 체험을 했다.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소머리 국밥이었다. 북에서는 짐승에게 머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냥 대가리를 붙일 뿐이다. 역시 언어의 차이를 실감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음식이란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알고 살았다. 북한에서는 음식은 질보다 양이라는 표현을 보편적으로 접한다. 설날이나 김일성 부자의 생일이나 돼야 겨우 돼지고기라도 먹을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식사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프다. 그러다 50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맛이란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다양한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과정에서 음식의 언어뿐만 아니라 음식의 즐거움도 느끼게 되었다. 어떤 환경에서 언제 먹는가 라는 의미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먹은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 누군가 내게 이렇게 묻는다면 답은 한 가지다. 바로 분식집 음식이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의 고급 코스 요리보다는 값싸고 포만감을 충분히 주는 엄마의 손맛 같은 분식이야말로 내게는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다. 강산에의 라구요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초기 정착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던 첫날, 김주성 씨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 어디였을까요? 바로 햄버거 가게였대요. 일본에서 자랄 때 즐겨 먹었던 햄버거. 중학교 때 북한으로 건너간 후 구경도 못하다가 마흔 중반에 한국에 와서야 다시 먹어본 햄버거. 그 맛이 어땠을까요? 2부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북한에선 고가도로를 구름다리라고 하고요. 차선 변경은 자리바꿈, 주차장은 차마당, 제돌이길은 유턴 구간, 사귐길은 교차로를 가리킨답니다. 그럼 걷는길은 무엇일까요? 1번 횡단보도, 2번 일방통행.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1045, 무료인 라디오 어플 반드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어크로스에서 나온 김주성의 한국이 낯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죠. 북한에도 복권이 있을까요? 탈북인들에게 로또 복권만큼 신기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불과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어마어마한 벼락부자가 되고 도박과 사치에 빠져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는 걸 보면 결국 부자와 빈자는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저자가 집어든 책 한 권,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입니다.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에서 저자 맷 타이비는 조직적인 사기로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경미한 질서 교란 행위만으로도 감옥에 가는 현실을 대비시키고 있다. 저자는 미국 사회가 가난을 죄악시하는 것을 넘어 가난을 처벌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음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생생히 보여준다. 가난이 죄라는 말은 북에서도 자주 쓰인다. 모두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북한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탈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비아냥거리는 말 중에 북한은 간부들만 잘 사는 나라라는 표현이 있다. 내가 북에서 알고 지내던 고위 간부가 있었다. 어느 날인가 남과 북이 통일되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랬다. 내가 왜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 하지? 그래서 난 지금이 더 좋아.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세금이라는 것을 내며 산다. 빠듯한 살림에 세금을 내려니 살짝은 뼈 아픔이 있다. 하지만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나란 일이 돌아가고 그로써 내가 이 나라에서 떳떳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뿌듯하다. 세금이 없는 북한이라지만 정경유착은 비일비재하다. 그들이 쌓아올린 부는 결국 주민들에게서 뜯어낸 피와 살이다. 나는 그들을 돈 많은 빈자라고 부르고 싶다. 절대 권력자 김씨의 비위에 거슬리면 하루아침에 파리 목숨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두부 한 모에 김치 한 접시를 밥상에 올려놓고도 그저 웃으며 억세게 살아가는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도 있다. 누가 더 나은 삶일까? 가진 것은 없어도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천만금을 쥐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 진리는 남과 북이 따로 없다. 해바라기에 갈 수 없는 나라 들으셨어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의 일요일 에세이 36.5 김주성의 한국이 낯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를 읽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점은 뭐예요? 아마도 자유나 평등, 인권 같은 대답을 기대하며 던진 이 질문에 김주성 씨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시간 전기가 들어오고 24시간 수돗물이 그것도 온수까지 나오고 가스로 밥 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행복 기준치가 낮아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글을 깜짝 놀라게 한 책이 있어요. 바로 장강명의 한국이 싫어서입니다. 뭐? 한국이 싫다고? 왜? 의문부호가 꼬리를 물었다. 전기도 잘 들어오고 물도 잘 나오는 한국이 싫다니 이게 웬 말인가? 한국이 싫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는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이 회사를 그만두고 호주로 이민 간 사정을 대화 형식으로 들려주는 소설이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평범한 일상, 변함없는 일과 속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하고 이민을 떠난 주인공의 행복 기준치였다.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어. 하지만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행복해질 수는 없어. 나는 두려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책에서 읽었던 문구가 귓전에서 맴돈다. 소설의 주인공 개나는 한국이 싫어서 떠났다는데 나는 북한이 싫어서 한국에 왔다. 적수공권으로 탈북을 단행하여 호주가 아닌 대한민국 품에 안긴 탈북민들이 개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개나와 탈북민들의 행복 기준치에는 격차가 있지만 말이다.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탈북민들 가운데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간 사람들도 있다. 그랬다가 몇 년 안에 한국으로 되돌아온 사람들도 적지 않다. 언어와 풍습의 벽을 넘지 못한 결과였다. 물론 한국에도 싫은 점은 있지만 나의 과거가 무참히 희생된 북한 땅에서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북한이 싫어서 한국에 왔다가 한국마저 싫어서 떠난다면 과연 갈 곳은 어디인가? 싫다고 해서 모두 떠나간다면 우리가 머물 곳은 어디일까? 나는 북한이 싫어서 탈북했고 이제는 한국이 좋아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장필순의 나는 여기에 들으셨습니다. 김주성의 한국이 낯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 읽고 있는데요. 작가는 압록강을 넘어 탈북했다가 연길에서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한으로 송환돼 보위부 감옥에 갇혔답니다. 영양실조로 몸무게가 40kg까지 줄었지만 두 번째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두만강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도착한 서울. 낯선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책을 읽고 글을 썼어요. 이청준, 파울로 코엘료,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를 비롯해 역사, 과학, 예술 분야까지 어쩌면 김주성 씨야말로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얼굴을 정확히 투시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아닐까요? 정착 초기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가끔 웃음이 난다. 대형마트에서 다른 사람들이 할부로 물건을 사는 것을 보고 할부라는 마법을 부리는 신용카드를 정말 가지고 싶었다. 난생 처음 내 차가 생긴 날에는 밤새도록 차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미친 듯이 기뻐하기도 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5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흡족하게 보다가 베개 밑에 깔고 행복하게 잠들었던 적도 있다. 침실방에서 무슨 운동을 하면 그렇게 뱃살이 없냐는 질문을 받고는 북한에서 딱 3개월만 살다 오시면 이렇게 된다고 쏘아붙였던 일도 있다. 이제는 그때의 내가 그립기만 하다. 요즘 나의 고민거리이자 콤플렉스는 탈모와 뱃살이기 때문이다. 김 선생님, 운동도 좀 하고 건강관리도 좀 하셔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내 배도 완전히 자본주의화가 다 됐네요. 북한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가들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보면 모두 배가 남산만하게 그려져 있었다. 내 배처럼 말이다. 지난 11년은 번데기였던 내가 나비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이었다. 책이라는 창문을 열어보니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자유롭고 행복한 땅으로만 인식되었던 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고여있던 비애와 슬픔의 웅덩이가 보였고 누군가의 웃음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이의 눈물을 발견하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몰랐다가 남한에 와서야 비로소 맛본 자유의 진미가 때로는 달지만 때로는 쓰기도 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것도 책이라는 창문을 열고부터였다. 그 속에는 내가 몰랐던 한국의 뒷모습이 있었고 오래된 아픔도 있었다. 이 나라의 이면과 아픔을 모두 받아들인 뒤에야 비로소 한국은 나의 나라가 되었다. 먼데이 키즈의 묻어버린 아픔이었습니다. 에세이 36.5 오늘 함께한 책은 김주성의 한국이 낯설어질 때 서점에 갑니다. 였습니다. 식물도 옮겨 심으면 뿌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들시들하죠. 하물며 사람이 삶의 뿌리를 옮겨 심는 거 어떻겠어요. 북한 이탈 주민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서로가 서로를 들여다보고 그 너머로 손을 내미는 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편이니까요. 책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저자가 한국을 들여다본 것처럼 우리도 김주성 씨의 책 읽기를 통해서 한국으로 건너온 여기에 뿌리를 내리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2부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북한말의 걷는길, 정답은 1번 횡단보도입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EBS 북카페 홈페이지 당첨자 발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내일부터는 봄맞이 새단장을 한 모습으로 문을 엽니다. 익숙한 듯 낯선 듯 편안하면서도 설레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는지 궁금하시면 내일 꼭 와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김미향님 신청곡 혁오의 윙윙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EBS 북카페 저는 윤고은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